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를 peacemaker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LT 빼고 거의 모든 성경이 다.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부조리와 모든 인생들이 고통하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에 이바지하면서 그 인생을 헌신하고 또 그들을 건지는 데 이바지한다면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세상에는 없는 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없는 평화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준다고 전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받을까요? 아닌 줄 아시죠? 세상에 없다는 그 말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한 번도 기대하고 구한 적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이 성경에 말하는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바지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에 평화 없고 평화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건지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9장 7절 다음 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에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 정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영어로 말하면 domin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했을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가 그 안에 스며들어가서 인간이 무엇을 좌지우지하고 내 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100% 임한 그 자리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선함과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그런 평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그 전쟁에 대한 평화 또 가정의 평화 또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기근과 가난과 그런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서 파생되고 열매 맺은 결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전쟁이 그렇게 작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숙제와 문제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원수된 관계로부터 열매 맺어진 아주 흉악한 죄가 기원이 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성경 중에서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열왕기하 6장 24, 25, 26, 27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성 중에 크게 줄여서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들을 이길 힘도 없고 포위가 되어서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때 나귀 머리 하나가 매매되는 금액이 은 80세겔이요 그렇게 나와요. 나귀 머리 먹을 게 있을까요?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그랬습니다. 한 세겔이 한 사람의 보통 4일치 임금이기 때문에 80세겔이면 320치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1년 연봉 정도 굳이 지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산해 본다면 한 4만 불, 5만 불 되는 그 큰 금액으로 먹을 것 없는 나귀 머리를 매매할 정도로 기근이 왔다. 어찌 사람이 그 비둘기 똥을 먹겠습니까? 그것도 큰 금액을 줘야 먹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이 그 성 안에 가득했다. 그때 그 왕에게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데리고 호소하고 비통한 그런 소리로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여인이 말하기를 와서 다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자가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 아들 먹고 내일 내 아들 먹자 하매 6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은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 참혹함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을 먹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약속대로 그 여자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나는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지 아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흉악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저 그렇게 그 귀하고 귀한 자식도 그렇게 자기 썩을 육체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웃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우리를 둘러주시면 내가 마음이 동하여서 누구를 섬기거나 그렇게 베푸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욥처럼 울타리를 걷어가실 때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너와 내가 원수된 게 이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서 까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원수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런 자식도 그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죽이는 너희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너희들이 그렇게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리고 어떤 죽음에 넘겼고 그리고 그 죽음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너의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버려두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냐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부활의 승리가 다 녹아져 있는 위대한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핀조명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실 때 가장 유독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 같은 말씀. 무드셀라 같은 사람들은 969세를 살았죠. 거의 천년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남겼고 어떤 행적이 있고 어떤 업적이 있고 그가 무엇을 했고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오로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기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그 자기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혹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도록. 그래서 룻기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룻과 나오미가 그 상실과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비통한 마음으로 그 베들레헴의 그 모압을 떠나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4장에서 어떻게 되죠? 나오미가 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면서 내 아들은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그가 오벳이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것. 오로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 아들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겼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어두운 눈으로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역사 내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썩은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는가.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림과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다는 것은 그저 그냥 그 글귀로 써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삶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들이 다 이렇게 파생되어 되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토록 불러주시는 그 천국 같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면 이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그 자녀를 볼 때, 그 부모를 볼 때, 그 부부간의 관계, 심지어 민족과 민족, 그리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모든 소통이 다 깨지고 불화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지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해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그 끊어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에덴 밖으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 모든 하늘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 안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끗함을 받을 수 없고 그 원수됨을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누림, 이 누림이 어디서 가능하게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충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겁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 성화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소울 속에서 그 알미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기가 처음에 사도라고 했다가 이젠 제가 사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했다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제가 더 작습니다. 죽기 전에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알, 그 깊이, 자신에게 어떤 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그래서 정말 은혜밖에 없다는 그 깊이,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이 고백을 예수 믿을 때 처음 고백했는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붙잡아주심 속에서 그 내가 정말 주 없이 정말 못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내가 혼자 못 산다는 그 고백과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완전히 무능력한 자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찬송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래,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슬프지 않느냐면 그 후반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어디서 이게 일어난다고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내 능력이 됩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걸 누가 고백하고, 내가 다윗처럼 내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누가 어디에서 고백하겠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젖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자, 그 나병 환자가 왜 하나님이 그를 괜히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의 옷을 찢게 만드시고 그의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의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말씀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러한 자인 줄 알아야, 자기가 생명이 없는 자인 줄 알아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기 가장 좋은, 적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는 전혀 수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올라가게 합니다. 계속 그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 그의 피와.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것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의지하는 것, 다시 그 피를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가 갖는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설파한 사도 바울의 설교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었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래도 내 가치를 좀 갖고 가려고 하는, 내 영광을 좀 끼어 팔려고 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나의 주체성을 갖는 대로 자꾸만 옮아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한다. 예, 헬라어로 프로그라포라고 하는 단어, 그라포. 예, 프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전치사 before와 같습니다. 뭐뭐 앞에,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라포에서 이제 영어 단어 graph가 나온 건데, 이거를 기록하다, 그리다, 생생하게 묘사하다라고 한 단어.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보면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다른 성경은 clearly portrayed.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거니와, 생생하게 모든 신자들이, 비록 비단 2000년이 지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내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읽고 그렇게 눈앞에 예수 십자가가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다시 인간의 것으로, 어찌 것이 다시 육신의 것으로, 어찌 자기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림처럼 그려놓으신 이 복음과 생생하게 묘사해놓은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현재적으로 눈앞에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인간의 것으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내놓는 것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의 수치와 죄를 그렇게 인간의 행위와 나의 영광으로 가리듯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옷을 다 빼앗기시고 벗겨주시고 홍포마저 빼앗기셔서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앉아있고 내가 설교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내가 찬탄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 귀한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강도 같은 나를, 강도인 나를 대신하여 두 강도 사이에서 강도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21장 3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너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의 그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많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사야가 가르쳐준 것처럼 저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평소 하지 못했던 고백 저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말로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원수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가슴만 쳤던 세리처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는 것 말고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자랑, 내가 그렇게 아꼈던 나의 힘, 나의 명예, 나의 행적, 나의 모든 선한 것들 다 부정합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의 영광 다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영광 외에 나타내지 마옵소서라고 어디에서 누가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찌 사람 앞에서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가 눈이 밝히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은혜에 졸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단언컨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고백.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내가 고백되어지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와 연합된 그 교회의 머리된 예수님을 쫓아서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해 본 적도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그 평안의 복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듯이 우리도 당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팔복 오늘 이거 일곱 번째 마지막 내용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도다 하고 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가 갖고 가는 복음이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숨겨진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박해를 받거나 예수처럼 역임을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속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다짐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길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나의 영광이 한 그릇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차없다하고 부정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직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응답 안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평안에 대해 눈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씨가 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들이 있어 그렇게 외롭지 않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그 멸시받는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그 평안일 수 있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완전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전한 구원 속에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으며 십자가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의지하고 그 죽음에 고백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에 충만 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화목케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능력 있게 신실하게 날마다 감당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고백에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의지나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십자가로 던져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그와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마옵시고 그곳이 십자가 된 그곳이 좁은 길에 된 그와 함께 날마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평강과 그 영원한 그 복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고백할 수 없어 가슴을 치는 그 애통과 그 탄식과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이 씨를 주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 찬송하며 그 복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